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사이버 해킹 행위에 대해 관련자들과 기업들의 제재를 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익명의 미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중국에 대한 제재 여부가 곧 결정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기업을 해킹하거나 경제적 목적에서 정보를 빼내는 사람들에게 미 재무부와 국무부가 자산 동결과 송금 차단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월에는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한 분석을 전담하는 새로운 연방기관을 신설하고 민간 기업들이 해킹 정보를 정부와 서로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미국 기업과 정부를 겨냥해 해킹 공격을 벌여왔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5월에는 중국군 장교 5명이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산업 스파이 행각을 벌인 혐의로 미 사법당국에 의해 기소됐지만 중국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정부가 추진하는 안보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본 전역에서 열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어제 전국적으로 200개 지역에서 법안 반대 시위가 열렸고 특히 도쿄의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시위에는 12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 모임은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전쟁을 하게 하지 마라, 헌법을 지켜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현재 심의 중인 안보 법안의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경찰이 설치한 바리케이드를 걷어내려다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지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다만 시위 참가자 2명을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내무장관들이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 문제에 대한 긴급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영국의 테레사 메이, 프랑스의 베르나르 카즈네브, 독일의 토마스 데 마이치엘의 장관은 어제 공동성명을 통해 2주 안에 난민 문제를 논의할 긴급회의를 소집할 것을 유럽연합의 최고행정책임자인 집행위원장에게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난민 사태는 이례적이라며 유럽의 관문인 이탈리아와 그리스에서 난민 처리 절차가 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이에 따라 유럽의 대응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달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회원국 내무장관과 법무장관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태국 경찰은 방콕 시내 힌두교 사원 폭발 사건과 관련해 추가 용의자의 집에서 폭탄 재료들을 발견했습니다. 프라윗 타윈시리 태국 경찰청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방콕 민부리 지역 내 용의자의 아파트에서 요소 비료와 화약, 디지털 시계 등이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라윗 청장은 이들 재료가 폭탄 제조에 사용된다며 폭탄을 만들 목적이 아니라면 누구도 요소 비료와 화약 등을 집에 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이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어제 민부리 인근 지역에서 2주 전 방콕 사원 폭발로 20명을 살해한 사건 용의자 1명을 체포했습니다. 태국 경찰은 또 체포된 용의자가 당초 폭발 사건 직전 현장에서 촬영된 폐쇄회로 영상 속 남성이 맞는지 여부를 놓고 발표가 엇갈리는 등 일부 혼선을 빚었습니다. 이란 혁명법원이 어제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은 2명에 대해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대변인은 이들이 각각 미국과 이스라엘을 위해 간첩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지만 국적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당국은 앞서 지난해 10월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건립된 남부 부쉐르주에서 간첩 혐의자들을 체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실형을 선고받은 피의자들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이란에서는 또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제이슨 레자이안 기자가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번 선고 대상에 포함됐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미 서북부 알래스카를 방문해 기후변화 문제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알래스카에서 국무부 주최로 열리는 이번 빙하회의에서는 극지방의 기온 상승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주말 주례 연설에서도 알래스카 주민들은 빙하가 점차 사라지면서 잦은 산불과 해안선 침식, 폭풍 증가 등을 겪고 있다며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 문제 등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추석을 계기로 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상봉 날짜는 아무래도 이산가족들의 간절한 염원을 고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북한 전문가 30여 명을 대상으로 독일에서 산림복구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일 북한은 구름 많고 북부 내륙에는 소나기, 함경남도 동해안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월 2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대해 논의합니다. 서울에서 박병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뒤 첫 일정으로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취임 후 세 번째고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여섯 번째입니다. 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31일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관한 기자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 수석은 한중 두 나라 정상이 한중관계 전반과 한반도와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수석은 특히 이번 회담이 중국의 전승절 70주년 기념 행사를 계기로 열리는 만큼 중국의 전후 70주년과 한국의 광복 70주년, 그리고 한국의 분단 70주년의 역사적 시점과 의미에 부합되도록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서 다음 달 3일 태난먼 광장에서 열리는 중국의 항일전쟁과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성전 70주년, 즉 전승절 기념 행사에 참석합니다. 중국 전승절 행사는 열병식을 포함해 1시간 반쯤 진행되고 중국 국가 연주와 국기 개양, 시진핑 주석의 연설에 이어 사열과 분열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주철기 청와대 수석은 박 대통령의 전승절 행사 참석이 중국과의 우호 협력을 증진할 필요성과 북한 핵 문제 해결 등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 통일에 대한 중국의 기여와 역할을 기대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주 수석은 한국 정부로서는 이번 기념 행사가 과거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평가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2일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리커창 중국 총리와 면담을 갖고 한중 자유무역협정 등 두 나라 경제와 신산업 분야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베이징 일정을 마친 박 대통령은 상하이로 이동해 4일 오전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재개관식과 동포 간담회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연설한 뒤 귀국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이 다음 달 7일 판문점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실무 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다음 달 7일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을 갖자는 한국 정부의 제의에 하루 만에 호응이 오며 따라 한국 최대 명절인 추석을 계기로 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이 열리는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1년 7개월 만입니다. 적십자 실무 접촉에서는 당면 현안인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의 날짜와 장소, 상봉 규모 등이 우선적으로 논의됩니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도 협의될 전망입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주로 상봉 행사에 중점을 둘 것이고 정례화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상봉 날짜는 아무래도 이성가족들의 간절한 염원을 고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남북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판문점에서 열린 고위급 접촉에서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열고 이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실무접촉에서는 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제안한 남북 이산가족 명단 교환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접촉이 있어 봐야 되겠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 70주년 경축사에서 남북 이산가족들의 명단 교환을 연내 추진하고 금강산 면회소를 이용한 상봉 상시화를 북한에 제의했습니다. 실무접촉이 원만히 이뤄질 경우 실제 상봉 성사까지 한 달 가까이 소요되는 만큼 상봉 행사는 추석을 지나 10월 초중순쯤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상봉 일정이 확정되면 한국의 대한적십자사는 무작위 컴퓨터 추첨을 통해 상봉 인원의 3배에서 5배를 후보자로 뽑게 됩니다. 고령자와 직계가족을 우선으로 뽑은 뒤 상봉 의사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다시 2배수로 압축합니다. 이후 남북이 후보자들의 생사 확인 의뢰서를 서로 주고받은 뒤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면 한국의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두 번째 상봉으로 지난해 2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열리는 겁니다. 하지만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을 전후로 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과 주후 회담에서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을 이산가족 문제와 연계하며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 등이 상봉 성사의 변수로 꼽힙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이산가족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온 만큼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에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줘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북 고위급 접촉 북측 대표였던 김양건 북한 노동당 비서가 최근 방북한 한국 측 인사를 만나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다 이행할 테니 한국 정부도 합의 이행을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양건 비서는 최근 방북한 박상권 평화자동차 회장을 만나 한국 국방부가 지난 27일 한 세미나에서 북한 핵심 지도부를 제거하는 내용의 참수 작전을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대북전단 역시 확성기와 다를 바 없다며 전단 살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합의를 지키겠다고 얘기한 만큼 합의 사항이 잘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북전단 문제의 경우 한국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대처해 나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8월 3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강제 실종 희생자의 날이었습니다. 유엔은 20여만 명이 한국과 일본 등 세계 도처에서 북한에 의해 강제 실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지난 2010년 열린 제65차 총회에서 8월 30일을 세계 강제 실종 희생자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강제 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서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강제 실종된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 나아가 사회 전체까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인권 침해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사례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이 문제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강제 실종 문제가 심각한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지난해 2월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이 1950년 이후 국가정책이란 명목 아래 다른 나라 국민들을 조직적으로 납치하고 송환하지 않음으로써 대규모 강제 실종 사태가 초래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다른 나라에서 북한으로 납치돼 강제 실종된 사람의 수가 어린이를 포함해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 의한 납치와 강제 실종 대부분이 한국 전쟁과 1959년에 시작된 제1조선인 북송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9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강제 실종 피해자 가족인 김남주 씨가 증언한 내용입니다.
그 바람에 저희 단란했던 가정은 풍지 박산이 됐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저놈들은 진짜 악랄한 놈들이에요. 사람을 납치해가고 재산을 강탈하고 그러면서 평화로웠던지 가정을 전부 파괴시키고 그때 받은 고통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도 고통 속에 삽니다.
김 씨 아버지는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8월에 북한군에 끌려간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는 또 북한이 1960년대와 80년대 사이에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수백 명을 납치했고 1990년대부터는 중국과 레바논,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싱가포르, 태국 등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납치하는 데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납치 행위에 군인들과 정보 요원들을 동원했으며 이런 행위는 특히 최고 지도자 차원에서 승인됐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관련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명철 참사는 지난해 5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열린 북한인권에 관한 정례검토 UPR에서 COI 보고서 내용을 전면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군 포로 문제는 이미 반세기 이전에 정전협정에 따라 진행된 포로 교환으로 다 해결된 문제이고 또 이른바 납북자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일주기 시민 때 명백히 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의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르주키 다르수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3월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 당국을 압박했습니다.
Sooner or later,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ill have to answer for all its actions.
북한 정부는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긴 납치와 강제 실종 등 모든 인권 침해에 대해 조만간 답변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어 다르수만 보고관은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회원국과 시민 단체 등 국제 사회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전략을 제시하면서 최종 목표는 책임자 처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오는 9월 21일 열릴 예정인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패널 토론회에서도 북한에 의한 납치와 강제 실종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급변 사태와 전면전에 대비한 새 작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 대응 전략을 보완하고 북한의 공격 징후가 명확할 경우 선제 타격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지난 6월 작전계획 5027을 대체하는 작계 501호를 새롭게 만들었다고 한국군 관계자가 지난 27일 밝혔습니다. 작전계획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무력 공격에 대비해 만든 대응작전으로 1974년에 처음 수립됐습니다. 두 나라는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7, 북한의 급변사태에 가동하는 5029를 세워놓고 이를 보완해왔습니다. 두 나라 합참의장이 서명한 새 작전계획 5015는 기존의 5027과 5029, 평시 작전태세를 모두 통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와 기습공격에 대한 대응 전략을 크게 보완했다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했습니다. 두 나라는 앞서 기존의 작전 계획들이 북한의 비대칭 공격과 기습 공격 대응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7차 한미 통합 국방협의체 회의에서 새 작전 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커티스 스케퍼루티 주한 미군 사령관은 지난 4월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기습 도발이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어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y top concern is that we will have little to no warning of a North Korean asymmetric provocation.
북한의 비대칭 도발은 주기적 행동과 예기치 않은 대응을 야기해 의도하지 않은 사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새 작전계획 5015에는 두 나라가 지난해 크게 보완한 맞춤형 억제 전략과 4D 전략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D는 탐지와 방어, 교란, 파괴를 합한 개념입니다. 스케퍼로티 사령관은 청문회에서 4D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Last year, the alliance took significant steps in improving its capabilities.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포괄적 억제와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사전 탐지와 방어, 교란, 파괴 능력의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나라는 이런 개념을 적용해 북한군의 공격 징후가 뚜렷할 경우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 공격을 하는 방안도 새 작전 계획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런 작전 수행을 위해 기존의 공격 자산뿐 아니라 미 핵 잠수함과 B-2, B-52 폭격기 등 전략 자산의 운용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지난 4월 한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신형 스텔스 폭격기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배치 계획을 밝혔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developing, for example, a new stealth.
실제로 미 공군은 지난 19일 성명에서 B-2 스텔스 폭격기 석대와 운용 요원 225명을 지난 7일 괌의 앤더슨 기지에 순환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B-2 폭격기는 16개의 핵폭탄 등 각종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를 최대 18톤까지 탑재해 공격할 수 있는 미군의 핵심 전략 자산입니다. 북한군의 공격 징후가 확실하면 이런 전략 자산을 동원해 공세적으로 선제 타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두 나라는 새 작전 계획을 28일 종료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에 처음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한 군 당국은 그러나 기밀 유지를 이유로 새 작전 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군 관리가 북한군의 비대칭 공격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참수 작전을 언급해 북한 당국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상호 한국 국방부 군 구조 개혁 추진관은 27일 한 학술 행사에서 북한군의 비대칭 공격 대응 전략으로 심리전과 참수 작전, 정보 우위, 정밀 타격 능력 등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수 작전은 적이 핵과 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려는 명확한 징후를 보이면 이 무기의 최종 승인권자를 제거해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미군은 과거 이라크 전쟁과 리비아 내전에서 독재자 제거를 위해 이 작전을 적용했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들은 이런 계획들이 모두 방어 계획의 일환이라고 밝혔지만 북한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참수 작전과 새 작전 계획은 위험천만한 도발 망동이라며 북남 합의에 대한 노골적 배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2010년 천안함 폭침부터 최근의 목함 지뢰 사건까지 북한의 대남 도발 때마다 주목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공작을 총괄하는 김영철 정찰 총국장입니다. 김영철 총국장이 왜 대남 도발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광복절인 지난 15일 인민군 고위 장성들과 함께 평양의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았습니다.
진종일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지휘송원들이 함께 참가했습니다.
공개된 TV 화면을 보면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곁을 지키고 있지만 군부서열 3인 리영길 총참모장과 김영철 정찰총국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광복 70주년 기념행사에 군부 핵심 간부가 불참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리영길 총참모장은 인민군 작전을 총지휘하는 인물이고 김영철 정찰총국장은 대남 공작 총책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8월 14일 평양에서 열린 해방 70돌 기념 중앙보고대회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던 김영철 총국장과 리영길 총참모장은 20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긴급 소집한 당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TV 화면을 보면 이날 회의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김원웅 국가안전보위부장, 그리고 김영철 정찰총국장 등 10명의 군 장성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김영철 총국장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맞은편에 앉아 뭔가를 적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던 김영철 총국장과 리영길 총참모장이 비상회의에 등장한 것은 이들이 목함지대 사건과 모종의 관련이 있다는 정황 증거라고 말합니다. 10일 한국이 휴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공식 석상에 나올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예비역 준장 출신으로 남북 군사 실무회담 한국 측 수석 대표를 지냈던 한국 전략 문제 연구소 문성목 통일 전략 센터장입니다.
김영철이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뢰 도발을 기획하고 집행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11년 동안 꺼 있었던 대북 확성기가 켜지게 만드는 그런 동인을 길미를 명부를 그 남측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게. 어쨌든 수습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수습 책임을 가지고 아마 김영철이하고 또 리영길은 어차피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충돌이 생기게 되면 어쨌든 그걸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두 사람이 안 보인 것 같아요.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도 목함 지뢰 사건은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 시간에 약 1m 내지는 뭐 두세 시간에 1m 전진한다든지 그 정도로 아주 고도로 조심스럽게 우리 그 감시망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그 뭐야 침투를 하거든요. 아마 이것도 저는 정찰총국장 지휘하에 아주 고도로 훈련된 특수요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대남 도발의 배후로 지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북한은 지난 2010년 3월 잠수함을 동원해 서해 백령도 부근에서 한국의 천안함을 공격했는데 이때도 공격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됐었습니다. 북한군 출신으로 2009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권효진 씨입니다.
물론 저 정찰총국이 대남 사업은 총괄하니까 예, 그 천안함 같은 거는 정말 좀 거대한 작전이라고 봐야죠. 그 정찰총국이 소행이죠.
김영철이 이끄는 정찰총국은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감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미국의 소니 영화사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가해 각종 자료를 파괴하거나 유출시킨 북한의 기관이 바로 정찰총국이란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김영철 총국장을 사이버 공격 명령자로 지목하고 정찰총국을 대북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다시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입니다.
일단은 해커들이 중국을 나와야 되거든요. 중국을 나와서 중국의 인터넷을 이용해서 이제 그 해킹을 하거나 아니면 사이버 공격을 하는데 그 부분이 바로 공작 차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찰총국이 그 배후로 지목을 받는 겁니다.
지난 2006년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김영철을 상대했던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김 총국장에 대해 권모술수가 능한 사람이라고 평했습니다.
예, 김영철하고 많이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죠. 김영철은 그 굉장히 모사꾼이에요. 권모술수가 능하고 또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데 때로는 막 협박을 하고 목청을 높이고 뭐 이 협상을 당장 깰 것 같이 그러다가도 또 어떨 때 가서는 굉장히 아쉬운 소리를 하고 뭐 마치 구걸을 하다시피 그렇게 그냥 그 모습을 변화무쌍하게 그렇게 협상을 하는 인물이에요.
김정일 정권에서 득세했던 김영철은 김정은 정권에서는 부침을 거듭했습니다. 김영철은 2012년 대장으로 진급했으나 그 뒤 중장으로 강등됐다가 다시 대장이 됐다가 상장을 거쳐 대장이 되는 등 지난 3년간 4차례나 승진과 강등을 반복했습니다. 대남 도발의 배후 인물로 지목된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즉흥적인 군부 인사에도 꿋꿋이 살아남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북한산 필로폰을 미국에 밀수하려다 체포된 일당이 미국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평생을 감옥에서 살게 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북한산 필로폰 100kg을 미국으로 밀수하려다 적발된 일당이 최근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마약의 최종 도착 예정지가 뉴욕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재판을 한 것입니다. 일당 5명 중 영국인 스콧 스테머스와 타이완인 예티용 탄림, 필리핀인 켈리 앨런 레이스 페랄타, 체코인 에드리언 발코비치 등 4명은 8월 중 각각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종신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인 영국인 필립 셰크스에 대한 재판은 오는 9월 20일을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27일 열린 재판에서 프릿 바하라 맨해튼 지방 연방검사는 스콧 스테머스는 위험하도록 순도가 높은 북한산 필로폰 100kg을 미국으로 밀수하려 했다며 미국 마약 단속국 DEA와 태국, 라이베리아, 루마니아 등 여러 나라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홍콩 범죄 조직의 일원인 타이완인 탄림과 필리핀인 페랄타는 2013년에 한 마약 밀매자에게 북한산 필로폰 100kg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마약의 최종 행선지는 미국이었고 이 마약 밀매자는 미 마약 단속국 DEA의 비밀 정보원이었습니다. 탄림은 이 정보원에게 현재 자신의 조직만 북한에서 필로폰을 조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8개 조직이 북한산 마약을 유통했지만 국제 긴장이 높아지자 북한 정부가 북한 내 마약 제조 실험실을 모두 불태우고 자신의 조직이 운영하는 실험실만 남겼다는 것입니다. 탄님은 자신의 조직이 필리핀에 북한산 필로폰 1톤을 미리 보관해 놨다고도 말했습니다. 필리핀 100kg을 본격적으로 미국으로 운송하기 전에 일당은 견본을 보냈고 분석 결과 이 견본은 98%와 96%의 순도를 보였습니다. 탄님과 페랄타는 필로폰 100kg을 일단 필리핀에서 태국으로 보내기로 했고 이후 영국인 스테머스와 셰클스가 창고에서 확인, 분류, 재포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체코인 발코비치는 무장한 오토바이 요원들을 동원해서 마약 운송을 경호하기로 했습니다. 마약이 태국의 한 선착장으로 운송되면 미국까지는 배로 옮긴다는 계획이었습니다. 2013년 9월 탄림과 페랄타는 대금을 받기 위해 필리핀에서 태국으로 향했고 25일 태국 경찰이 일당을 모두 체포해서 미국으로 인도했습니다. 프리 바하라 검사는 이들의 음모가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이 계획은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었고 미국의 길거리에 실제로 북한산 마약이 넘쳐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데는 아시아의 태국과 필리핀, 아프리카의 가나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유럽의 루마니아와 덴마크, 카리브해의 바하마 주재, 미 마약 단속국 지부들이 동원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 태권도 연맹 ITF의 리용선 신임 총재가 VOA와 취임 후 첫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리 총재는 남북한 태권도 교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무주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참가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백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태권도연맹 ITF의 리용선 신임 총재는 한국이 주도하는 세계태권도연맹 WTF와의 협력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 불가리아 플로브디브에서 열린 ITF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된 리 총재는 다음 날 BOA와의 단독 전화 인터뷰에서 내후년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쪽 WTF 쪽 어떻게 나오는가 그거죠. 뭐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이번에 저쪽 WTF가 우리한테 요청하면 우리 남편이나 보내고 또 요청한 그 사람들도 올 수도 있고 네. 또 서로 이런 그 예, 뭐 서로 협조하는 거죠. 뭐
남북한이 각각 주도하는 두 태권도 연맹이 지난해 8월 상대방 경기 교차 출전과 다국적 시범단 구성 등을 약속한 의향서를 채택한 만큼 이를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전 그 지난해 그 저 중국 남경에서 두 총재들 사이에 지금 IOC 위원장도 우리 참가해줬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합의서 이미 나왔습니다. 서로 이 시범단 모아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 하는 그거 말입니다.
양측의 합의는 지난 5월 세계 태권도 연맹 WTF 주최로 러시아 첼랴빈스크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북한 선수 18명이 포함된 22명의 ITF 시범단이 개막식 무대에 오르면서 현실화됐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the ITF demo team.
앞서 지난 7월 초 ITF의 한 관계자 역시 BOA에 두 태권도 연맹 간 합의를 계승할 것이라며 무주대회 참가에 무게를 두면서도 최종 결정은 향후 두 태권도 연맹 총재 간 공식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 신임 총재는 오는 10월로 예정된 미국 태권도인들의 남북한 종단 계획과 관련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임을 암시했습니다.
다 바람 나면 제대로 되겠죠. 뭐다. 뭐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뭐 지향 하나하나씩 다 지향하면 그렇게 되든 말이야 뭐.
리 총재가 ITF의 새 수장에 선출되면서 2002년부터 이 조직을 이끌어온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은 ITF 종신명예총재로 추대됐습니다. ITF 회원들이 조직과 태권도 발전에 기여한 장명예총재의 잔류를 강하게 요청한 결과라는 게 리 총재의 설명입니다.
장웅 총재님이 우리 ITF 태권도인들을 잘 끌어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권도인들은 이번 총회에서 장웅 총재님의 그 공적 그 로고를 잊지 못해서 명예총재로 모셨습니다. 종신명예총재로요.
그러면서 장명예총재가 앞으로 ITF의 대외 교류 업무를 전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림픽 관계, WTF와의 통합 문제, 이걸 계속 봐달라 하고 부탁드려서 우리 미안하지만 그 나이 많은 분한테.
앞서 조지 바이탈리 ITF 대변인도 지난 26일 장명예총재가 조직 내 최고위 인사 자격으로 2020년 올림픽에 ITF 소속 선수들의 참가를 성사시키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두 태권도 연맹은 지난해 8월 주고받은 의정서에 ITF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그 시기를 빠르면 2016년 브라질 리우 하계 올림픽으로 명시했습니다. 현재 IOC는 WTF만을 인정하고 있어 ITF 소속인 북한은 올림픽 태권도 종목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리 총재 역시 올림픽 출전을 ITF 최대 현안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최대로 노력을 합니다. 다 마음들은 같으니까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마음은 하나로 다 지향돼 있으니까 노력은 합니다. 근데 결과는 봐야 되겠죠.
태권도 7단인 리 신임 총재는 지난 1989년부터 각국에서 국제사범으로 활동하다 1996년 오스트리아 빈의 ITF 본부 재정차장을 시작으로 행정차장과 집행총국장을 거쳤습니다. 리 총재는 이어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조선태권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 올해 초에는 북한의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서울의 왕십리 광장에서 지난 28일부터 지역 특산물과 기증받은 의류 등을 판매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수익금은 탈북민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쓴다고 해서 더 의미가 깊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서울 왕십리 광장. 강원도 평창에서 올라온 먹을거리들이 한가득 펼쳐져 있는데요. 강원도 옥수수와 수수부꾸미, 메밀전병과 같은 다양한 음식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듭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사흘간 이곳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 성동구 지회 주관으로 탈북민을 위한 한마음 한마당 잔치가 열렸는데요. 다양한 먹을거리와 기부받은 의류들을 판매해 이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탈북민 자녀의 장학금으로 전달해 탈북민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을 도울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한국자유총연맹 성동구 지회의 지준기 지회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세터민 돕기를 해가지고 자유총연맹 성동지회 회원들과 우리 이제 평창 도농 행사와 같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취업도 힘들지만 그 아직까지는 이제 학생들이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그 너무 문화가 틀리다 보니까 적응하기 힘들더라고요. 저희 공장에도 좀 일을 시켜 보니까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모든 걸 가르쳐야 되겠다. 이게 뭐 돈 버는 걸 일단 알려주고 이렇게 힘들다. 나만 살기 힘들다 하지 말고 돈 버는 게 이렇게 한다. 가르쳐 주고 싶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와서 일을 하면 아, 이런 것이 있다. 꼭 우리가 도와주는 게 주목자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털을 닦아줘야지 뭐 기둥이 세워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취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강원도 평창에서 직접 가지고 올라온 상품들이 많은데요. 성동구가 강원도 평창과 연계해 2018년에 열릴 평창 동계올림픽도 홍보하고 평창의 질 좋은 농산물들을 성동구민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의미도 있습니다. 탈북민도 돕고 강원도 평창을 알리기도 하는 일석이조의 행사인데요. 계속해서 지준기 지회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향이 평창이에요. 올림픽을 알리기 위해서 그것도 하고 올림픽 때문에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동에서 또 원했고 청장님이나 이제 우리 각 단체 계시는 분 의원들 다 도와주셔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중보다는 한 30% 정도 저렴하게 하고 강냉이, 옥수수, 고추, 감자, 나물, 곤드레 밥도 하고요. 여러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나오는 모든 민물고기도 갖고 와서 좀 끓이고 있고요.
이제 잔치마당을 한 바퀴 둘러볼까요?
그거는 물이 한 컵에다가 소주잔 하나씩만 섞어 주시면 돼요.
평창에서 직접 올라온 농민들이 판매하는 만큼 믿을 수 있는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데요.
많이 팔았어요, 예상보다. 우리 서울 와서 지금 구청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그러니까 좋은 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전병.
전병, 평창에서 유명한 거예요?
예, 유명하지.
아, 이게 맛있고 아주. 저걸 금방 해가지고 맛있지.
전병.
김치인가 보다.
김치.
메밀에다가.
메밀에다가 양파에다가 양념을 잘 해가지고 먹고 소를 넣고 배추하고 양념을 해가지고 이렇게 맛있잖아.
평창 누룽지 찹쌀떡 가져왔습니다. 평창에 이제 향미 찹쌀이 있는데 그게 구수한 누룽지향이 난다 해서 누룽지 찹쌀떡입니다.
주민들도 하고 우리는 또 강원도 산지에서 나는 거 이런 거를 직접 우리가 갖고 와서 판매 도와주셔서 잘 하고 있어요.
쫄깃쫄깃 맛있는 떡부터 몸에 좋은 약재들 또 잘게 썬 김치가 가득 올라간 메밀 전병까지 다양한 음식들을 가지고 나온 농민들은 3일 동안의 서울 나들이가 힘들기도 했지만 평창도 홍보하고 탈북민들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마냥 뿌듯합니다.
장사가 그렇게 해서 잘 됐어요. 그래서 조금씩 다 보탬을 해드리려고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3일이 참 재미났었습니다. 재미나고 즐겁고 우리가 못 보던 걸 보게 되고 또 뭐 남을 도울 수 있다는데 보람을 느끼고 교류가 됨으로써 서로 신뢰하고 믿고 우리는 좋은 농촌의 물건을 가져오고 또 믿고 살 수 있는 거래처도 되고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이런 게 다 좋고 그게 참 이죠.
일단은 저희가 이제 단합된다는 의미도 있고 서로 이제 봉사해서 남을 돕는다는 게 너무 즐거움으로 했고요. 저희가 기금 마련해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 그걸로 이제 장학금도 주고 장학제도도 하고 세터민들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들 이제 도배 같은 것도 저희가 이걸로 하거든요.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직접 탈북 대학생도 만나고 탈북민 친구들이 많이 생겼다는 농민도 있는데요.
뭐 별 다른 느낌은 없고요. 똑같은 사람이니까 별 그런 거 없이 서로 편하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서울 사람도 만나고 또 새터민도 만나니까 다 같이 만나서 이렇게 좋은 데서 있으니까요. 너무 좋았네요.
이래저래 의미 있는 이번 행사에 길을 지나던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따뜻한 전에 술 한 잔도 마시면서 이 행사를 즐깁니다. 저렴한 가격에 강원도 평창의 특산물도 맛보고 탈북민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지갑을 여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아, 새터민들한테 도움 주는 거예요?
네.
좋은 일이네.
좋죠. 이렇게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하고 나면 항상 뒤에 좀 행복하니까. 예, 그냥 있는 것보다는 한번 왔다 가면 얼굴도 다 볼 수 있고. 그렇죠.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으면은 돕는 게 되게 좋지 않겠어요?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은 VOA 서울지국의 한상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올 상반기 한국인이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올해 1월에서 6월에 한국인이 해외에서 사용한 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하루 평균 2,418만 달러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통계에 따른 수치인데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나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한국 내에서의 신용카드 이용액 증가율은 5%로 해외 사용액 증가율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은 증가율에서도 2010년 하반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10년 하반기에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율은 27%에 달했는데요. 이는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의 환율 급등 여파에 따른 기저효과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상반기엔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율이 11%에 불과해 기저효과 요인이 없었는데도 올 상반기 증가세가 더 가파른 수치를 나타낸 겁니다.
그렇게 늘어난 데는 해외로 여행 갈 때 허용되는 1인당 면세 한도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한국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해외 여행자가 구입한 휴대폰에 대한 1인당 면세 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200달러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외로 여행 갈 때 600달러 상당의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에다 해외로 나간 여행객의 수가 늘어난 것도 한몫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인 출국자 수는 2014년 상반기 761만 명에서 올해 상반기 915만 명으로 20%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이 원화 약세 여파로 신용카드의 해외 사용액 증가세는 올 하반기엔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한국인들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여름에 부산 해수욕장을 다녀간 피서객이 무려 4천만 명을 넘었다는 뉴스가 흥미롭습니다.
네, 부산에는 7개의 해수욕장이 있는데요. 올여름 이들 해수욕장을 다녀간 피서객이 4,500만 명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2,844만 명보다 76%나 증가한 겁니다.
4,500만 명이면 참 엄청난 숫자인데요. 개장 50주년을 맞은 해운대 해수욕장 다녀간 피서객이 제일 많았다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부산 시내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 4,515만 명 가운데 해운대 해수욕장이 1,560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이 1,270만 명, 송도 해수욕장 740만 명, 다대포 해수욕장이 430만 명, 일광 해수욕장은 24만 명, 임랑 해수욕장이 19만 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해운대는 백사장 폭이 두 배로 늘면서 사상 처음으로 1,500만 명을 넘었고요. 광안리는 주말에 차 없는 거리를 운용하면서 지난해보다 127%나 늘어난 1,200만 명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여유롭게 피서를 즐길 수 있는 다대포와 일광, 임랑 해수욕장도 피서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부산을 찾는 피서객이 왜 이렇게 대폭 늘어난 건가요?
폭염과 열대야 때문입니다. 이 여름휴가 성수기에 접어든 지난 7월 25일부터 18일 연속 한국에는 뜨거운 폭염이 이어졌는데요. 이 휴가철과 여름방학이 겹친 8월 첫 주말에는 무려 400만 명이 넘는 피서객이 부산을 찾아 더위를 식혔습니다. 또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육박한 8월 마지막 주말에도 100만 명이 더위를 피해 부산 바다를 찾았습니다. 세계의 태풍 소식이 전해졌지만 한국에는 별다른 영향 없이 그냥 지나가면서 최상의 피서 분위기를 만든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훼손된 남산의 예장자락이라는 데가 복원된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서울시가 TBS 교통방송 청사와 남산 제2청사가 있는 예장자락과 남산 정상부 일부 등 23,484제곱미터의 원형을 회복하는 남산 예장자락 재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산 예장자락이 어떤 곳이길래 일제치하에서 훼손이 심했나요?
네, 쉽게 말해서 이곳은 예장동에 있는 남산자락을 말합니다. 이 남산은 조선시대부터 수도 한양의 요새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 수도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00년대 일제의 한국 통치 기구였던 통감부가 이 남산에 설치가 되고 침략 상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면서 훼손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1990년대부터 이 복원에 대한 추진과 보류를 거듭하다 지난해 10월부터 복원 사업이 재추진됐습니다.
이 남산 예장자락 복원 사업은 어떤 식으로 추진될 예정인가요?
네, 서울시는 이 교통방송 청사와 남산 제2청사 건물 한 개를 철거해서 공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명동역에서 남산으로 바로 이어지는 보행로가 생기고요. 또 체계로에서 1호 터널, 소파로에서 1호 터널 지하차도는 폐쇄한 다음에 공원으로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또 남산 정상까지 곤돌라가 설치가 될 예정인데요. 2018년 여름에 공사를 마치고 시운전을 한 뒤에 2019년 초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이 사업 시행에 앞서서 다음 달 7일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연 뒤에 10월쯤에 최종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통신 한상미 기자였습니다. 그날그날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이현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일본 전역에서 아베 신조 총리 정부가 추진하는 안보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사이버 해킹 행위에 대해서 전례 없는 경제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본 시위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아베 총리의 안보 법안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시위가 어제 일본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습니다. 전국적으로 200여 개 지역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특히 도쿄의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시위에는 12만 명이 참가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아베 정권하에서 열린 안보 법안 반대 시위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이었습니다. 시위대는 주변 인도는 물론 국회의사당 정문으로 향하는 왕복 10차선 도로를 가득 채웠는데요. 비가 내리는 가운데 국회의사당을 에워싼 시위대는 현재 심의 중인 안보 법안의 폐기를 요구했고요. 일본은 아베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대규모 시위의 이유가 된 안보 법안, 어떤 법안입니까?
네, 일본의 집단적 자유권 행사를 용인하고 자유대 활동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안전보장 관련 11개 법률안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유대법과 무력공격사태법, 중요영향사태법,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 등 10개 개정 법안을 묶은 평화안전법제 정비법안이 그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국제분쟁에 대처하는 다른 나라 군대의 후방지원을 수시로 가능케 하는 새로운 법인 국제평화지원법안입니다.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존립을 위협받거나 자국민의 권리를 해치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자유대의 무력 행사를 가능하도록 했고요. 자유대가 전 세계 어디서나 미군 등 외국 군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자유대를 국제분쟁에 수시로 파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현재 법안은 어떤 상태입니까?
네, 참의원에서 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베 총리는 정기 국회가 끝나는 9월 27일 이전에 참의원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아베 내각은 지난 5월 집단 자유권 행사를 용인하는 11개 안보 관련 법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고요. 이어 일본 여당은 8월 15일 중의원 특위와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각각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아베 정부가 이 법안을 이렇게 강력히 추진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네, 아베 총리의 목표는 전후 체제 탈피와 일본의 이른바 보통 국가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이전까지 헌법 구조에서 국제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무력 사용을 포기하고 오직 방어를 위해서만 무력을 사용한다는 입장을 지켜왔는데요. 아베 총리는 전후 일본을 평화국가로 강제 탈바꿈시킨 헌법을 바꾸고 정식 군대 보유가 가능한 보통 국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베 총리는 정권 출범 이후 보통 국가를 향한 안보 정책 전환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본 국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보 법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안보 법안에 대한 일본인들의 여론이 어떻습니까?
네, 아직 찬성보다는 반대가 더 많은 상황인데요.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안보 법안은 전쟁 금지 등 평화안법 구조의 근간을 흔들고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법률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 시위에서 전쟁하게 하지 마라, 또 헌법을 지켜라 등의 구호가 나온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 예산을 요청했다죠?
네, 일본 방위청은 오늘 420억 달러 규모의 다음 회계연도 방위 예산 요청액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에서 2.2% 증가된 것으로 아베 총리 집권 이후 네 번째 방위 예산 증액입니다.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 예산이 됩니다. 일본 방위청은 예산 증액을 통해서 신형 이지스 구축함과 정찰 헬리콥터 17대, F-35 전투기 6대, 글로벌 워크 드론 3대 등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자, 계속해서 미중관계 소식 살펴보죠. 미국 정부가 중국의 사이버 해킹 행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9월 중순 무렵에 사이버 해킹과 연관된 중국 단체들의 경제 제재를 가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유력 매체인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오늘 보도한 내용인데요. 신문은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사이버 해킹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중국의 기업과 개인들의 경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정부 발표가 앞으로 2주 안에 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 해커들에 대해서 전면적 대응에 나서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해킹이란 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이나 통신망에 무단 침입해 정보를 열람, 복제 또는 변경 가능케 하는 행위를 광범위하게 이르는 말입니다.
미국에 대한 중국의 사이버 해킹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입니까?
네,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 따르면 중국 해커들의 대미 사이버 해킹은 지난해 약 53% 증가했는데요. 중국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오랫동안 미국 기업과 정부를 겨냥해 해킹 공격을 벌여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는데요. 지난 6월 미국 연방인사관리처 전산 시스템이 해킹을 당해서 연방 공무원과 그 가족 2천만여 명의 개인 신상 정보가 유출되자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 국장이 중국을 최대 용의자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중국의 해커들이 핵발전소 설계도에서부터 에너지 기업들의 비밀 협상 전략 등 모든 것을 훔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누가 되는 겁니까?
네, 미국 정부가 준비 중인 제재 방안은 미국 기업의 비밀을 해킹으로 빼돌려 이익을 보는 중국 기업과 개인을 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대미 사이버 해킹이 심각한 안보 위협은 물론 경제적 손실로 직결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워싱턴 포스트에 중국의 해킹 공격에 맞서기 위한 종합 전략을 추진 중이라며 경제 제재는 물론 법적 제재 강화와 외교적 교섭, 무역 정책 활용 등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 행정부가 제재를 가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기업을 해킹하거나 경제적 목적에서 정보를 빼내는 사람들에게 미 재무부와 국무부가 자산 동결과 송금 차단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앞서 또 지난 2월에는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한 분석을 전담하는 새로운 연방기관을 신설하고 민간기업들이 해킹 정보를 정부와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바마 행정부가 경제 제재를 부과하려는 9월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상당한 민감한 시기죠?
네, 맞습니다. 시 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미국이 제재를 단행할 경우 가뜩이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등을 둘러싸고 커진 양국 간의 긴장이 한층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 주석의 방문을 앞둔 시기에 제재가 거론되는 것은 미국 당국자들이 고질적인 중국의 사이버 공격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불만이 쌓여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분석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원을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코리아에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